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잠언 15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25 이제 후반부의 말씀도 저희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지금 이제 15장에 우리가 좀 막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것이 아마 좀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18절과 19절은 이 참된 즐거움을 저희들이 가지려면 이렇게 그 정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것.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18절과 19절에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옛날 그 국어책에 보면 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반대로 우리들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다음 25절부터 29절까지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 잠언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우리는 참 우리들의 삶을 즐겁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예롭게 됩니다. 아주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예,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은 좀 정복해야 될 것,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참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것,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기쁨으로 우리가 넘치게 하려면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넘치게 만들려면 무엇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분노를 잘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잠언에 제 생각에는 한 장에 한 번 정도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 분노를.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가 그 옆에 이제 그 NIV 영어 번역을 기록했는데 핫템플드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의 기질이 끓는 냄비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냄비가 막 한번 이렇게 열 좀 받으면 확 끓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을 쉽게 내는 사람, 막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열 잘 받는 사람, 열을 잘 받는 사람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꾸 가는 곳마다 싸움과 또 갈등을 자꾸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인데 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 사람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내죠? 이제 더디 천천히 내는. 그래서 제가 그 야고보서 1장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건데, 성내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바로 그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하라는 거죠?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더디내는 자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바로 시비 아시죠? 우리 시비 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옳고 그런 것 따지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비를 거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영어 번역을 제가 써놓은 걸 보면, come. 이거는 뭔가 하면, 막 폭풍 치는데, 갑자기 그게 잔잔해집니다.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싸움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집이 어떻게 좀 조용 이렇게 고요하십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집이 고요해지겠습니까? 좋은 뜻에서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연습을 항상 시키는 건데, 야고보서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애들 화낼 때도 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야, 하여 힘 다 빠질 정도로 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부인 보고 여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보, 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 진이 다 빠져나간다는. 저는 참 이 그 잠언을 볼 때마다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소위 왕입니다. 거대한 소위 제국을 건설했고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접촉했던 사람이 저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안 만났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리고 또 외국의 사절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만났던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한 시대에 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루어 보고 나라를 움직여 보면서 그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뼈에 사무친 이야기 같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쉽게 열을 받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무엇을 일으키느냐? 자꾸만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천천히 할 수 있는 사람, 영어 번역은 바로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노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나라, 한 중요한 조직, 가정, 사회를 고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노를 통제하면 아무리 그곳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이 고요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새가족 신방이라든가 가끔 신방을 가면 뭐 그런 말씀을 그래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 큰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그래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참 지금 애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다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어른들은 그걸 견뎌낼 수 있지만 청년들은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아 이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게 문제구나, 교회라는 게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모여서도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참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구석구석에 이 고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그 어떤 우리들이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는 바로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 천천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재밌는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깨어른 자의 길은 한마디로 가시 울타리다. 가시 울타리.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가시로 그냥 뒤덮여져 있다. 그냥 고생한다. 우리가 게으르면 고생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번역은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른 사람 앉아있는데 오늘 이제 어디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 가면 가시가 가득해서 죽는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결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아유 나 오늘 그거 못 갑니다. 그거 가면 가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는 조금 있으면 잠언에 조금 더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밖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이 깨어난 사람은 밖에 정말 이렇게 방에서 뭐 이 문 지금 열고 닫히는 것처럼 방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하는 말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그 가면 죽어요. 이러면서 나는 죽기 싫어요. 그래서 방에 콕 박혀서 있을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참 그 지금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른 자 눈에는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그냥 뒤범벅이 돼 있나? 가시로 그냥 뒤범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 못한다는 겁니다. 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지금 자신이 걸어가야 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남들이 봐서는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로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오늘날의 말로 하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그래서 깨어른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든 자기에 처한 상황 해야 될 일은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난 절대 못해. 변명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바로 정직한 자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고된 것 같이 보여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하이웨이로 그렇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도 그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일 직장 가서 내일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가시덤불해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대로로 바뀌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부터는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건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참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는 바로 의미를 업신여긴다. 결과는 뭐죠? 의미를 업신여기고 결국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 고집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물론 1차적으로는 아이고 내가 정말 팔자가 말이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데 야 정말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하고는 사유나라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인가?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아들인가 딸인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뭐 우리 아버님 또 어르신 모시고 이제 벌초를 갔다 왔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뭐 저녁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마 또 하여간 건수만 있으면 전화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고했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조금 퉁명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했는 것 같아요. 아이 그건 뭐 그냥 집에 잘 갖고 뭐 예? 그랬지 뭐 또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나 좀 씩씩거리는데 갑자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나 이야 참 그래서 또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성도님 참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참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과연 나는 지혜로운 아들인가 아니면 업신여기는 바로 어리석은 자인가 여기에서 조금 더 비약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자식들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마디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들의 귀에 뭐가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행동하나 하면 참 우리들의 그 귀에 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는 또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그렇지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죠?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고 명철한 자는 여기에 깔려있는 내용이 그 명철한 자는 무엇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왜 바르게 할까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고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그게 좋고 즐겁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우리들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이 제시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들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짐이 없어져서 쉬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시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무거운 짐 같지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그 이 말씀과 그 대조가 되는 한국 속담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사공이 많으면 뭐라고 했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은혼이 없으면 경영,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이 지략은 뭔가 하면 바로 조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드렸던 유인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은 강조인데 은혼이 없으면, 그럴 때 은혼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죠? 한 번의 은혼, 그게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여기 경영은 복수입니다. 복수.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놔도 한 번 은혼 없으면 그거 다 무너진다. 그렇지만 지략이 많으면, 복수입니다. 많은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영, 이것은, 이건 단수입니다. 제가 좀 잘못 표시한 단수인데 이 경영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죠.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갈 때 그 사람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갖고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열린 마음과 정직한 조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또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참 저는 이게 그 한국에는 뭐 회의를 하면 대부분 싸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거기도 자주 국회할 때 그 장면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묘사 이제 자주 방송이 되는데 보통 총리 같은 사람은 한 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의견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30대 후반, 40대 초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또 막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뭔가 하면 아니 자식 이게 마흔 정도밖에 안 된 게 어디지? 그럼 총리가 이해하는데 토를 달아. 아, 쟤 어떻게 정보부 좀 보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또 60먹은 그 총리가 일어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막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박수를 막 쳐줘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또 젊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저는 뭐 영어는 다 못 알아듣지만 일어나서 그 총리의 이야기를 또 막 반박을 해요. 그래 또 박수를 막 쳐요. 저는 똑같이 싸우는데 거기는 물리적 충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뒤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의 허점, 의견의 허점, 약점들 그거 알고 그거 제시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다 더 나은 의견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보다 더 나은 길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지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싸우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60 정도 되신 총리가 40 되신 그런 어떤 의원대로 또 악수하면서 또 막 포옹하고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는 이 참 특별히 경상도 문화가 참 이게 그 경상도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면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밖에서는 이야기하면 누가 의견을 딱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 몇 살이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경상도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건 안 바뀌어요. 몇 살이고니? 그 다음에 묻는 게 고등학교 어디 나왔노? 몇 해고? 이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깨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거를 잘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도 완벽한 지혜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언제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꼭 마치 퍼즐 만드는 것처럼 참 이렇게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분의 지혜를 통해야만 그게 뭐가 나오느냐? 완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완성품이 나오면 그것을 실행했을 때 참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겨버리면 그 일이 진행이 될 때 피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해야 돼요, 조언을. 그런데 자꾸만 이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자꾸 뭐가 생기느냐? 뭔가 다른 이야기하면 꼭 적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적처럼. 그래서 한번 이야기한 반대 이야기한 야 제가 한번 나한테 지금 내가 한마디 했는데 토를 달았어. 그리고 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겼어. 두고 보자. 그러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총알같이 그냥 근데 그런 말할 때 그냥 화내면서 합니까? 웃으면서 그리고 또 아주 고상한 레벨을 붙여가지고 그 입장을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는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시고 나중에 뭐 어떤 분들, 아니,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 뜻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바로 관철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뜻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앞서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뭘 해야 되느냐? 다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위원회별로 모이는 거지 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있겠어요? 학연, 나이, 뭐로 온갖 게 묶여서 한실 뭐 건수만 있으면 폐가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뜻을 찾는 데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그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면 내 뜻 그것보다도 그것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끝없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이거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소위 말해서 예? 세상의 직책처럼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어떤 앞서신 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있고 미래가 있지.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 집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님들, 사람은,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은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어드바이스가 많아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영, 계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열린 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길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길을 가져야 돼.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소천하신 존 스토트가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 두 개의 열린 길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주신 것은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쪽 귀,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쪽 귀를 두셨다. 이게 스토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고집들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언언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언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같이 보여도 그래도 한 템포 죽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바로 22절 상황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의논하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너무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함께 의논할 때 나는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바로 저분이 이 문제의 어떤 그 해결책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딱 비춰주면 너무너무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인데 23절 후반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무리 우리들에게 답인 것 같이 보여도 또 거기에 무슨 고려가 있어야 되느냐. 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때에 맞아야 된다. 내용도 좋아야 되고 또 무엇도 맞아야 되느냐. 시기를 잘 고려해서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말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줍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는 그 저도 정말 책에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책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책 보다가 정말 사람이 돌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을 봤느냐. 우리 후배들 그리고 또 우리 참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참 살아가야 할 그 올바른 방향을 제가 뭔가 지도자로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르면 못하니까 정말 그들을 바르게 지도한다는 목적을 갖고 미친 듯이 책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책을 봐도 모든 분야에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미친 듯이 책을 봐도 모든 분야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정답을 저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겁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뭐냐? 네가 찾고 싶은 답변들은 많은 부분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 속에 있다는 거를. 너한테만 네가 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분야 분야마다 준비하신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후배도 있고 고등학교를 뭐 실업계 나온 애들 직장 다니는 애들 다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모아서 잘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답변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뭔가 하면 아 하나님 바로 교회가 해결책입니다. 답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몽땅 부어주신 게 아니라 교회 속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해결책 그 방향은 제 속에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내용 시기가 적절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함께 발견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건데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소울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어떻게 하면 아래로 가는 그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나? 답은 뭐겠습니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 향한 생명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위를 향한 생명길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소울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된다는 겁니까? 위로 향한 하나님의 생명길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거 찾아서 거기를 향해 뚜벅뚜벅 가다 보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바로 덫을 놓고 그리고 수렁을 파도 어떻게 되느냐? 위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 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단순한 말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그래 우리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두려움에 빠져서 이것 하면 안 되지, 이것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길, 위로 향한 그 생명길이 뭔지 거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그냥 그쪽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이 서울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절부터 24절을 정리하면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언혼을 하면서 적절한 말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위로 향한 생명길을 찾고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25절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데 특별히 과부의 지계를 정하느라, 이 지계는 땅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그러나 과부의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뭐죠? 힘 있다고,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디스트로이, 파괴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권력의 남용, 권력의 오용,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26절을 보시면 악한 꾀, 악한 꾀를